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저희들에게 정말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변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게 발견되는 일과 사건들이 되게 인담을 뇌에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적 연약함과 질병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힌 인생 되게 인담을 뇌에 주옵시고 모든 문제를 넘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새벽에 새벽에 동참하신 분 계신가요? 그때 제 목소리를 좀 기억하시나요? 예,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뭐, 신방 가서 한 3시간 반을 대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와서 잠깐 있다가 피니셔 잠깐 모임 갖고 또 개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좋아졌네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약을 먹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다운이 돼요. 다운이 되고, 현상화를 얼마나 제가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저도 모르게. 그 현상화가 다 받아주길래 다행이지, 맞짱 떴으면 진짜 강단 못 쓸 뻔 했는데, 또 갑자기 또 목사님이 그 루이스 이렇게 만나서 움직여야 되는 그 경로 때문에, 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몇 시에 들어오시나요, 한국에? 아, 그래요? 아, 이제, 뭐, 사실 안 떠가지고, 안 오신 건가, 오신 건가 몰랐는데, 그래서 아마 토요일까지 바쁜 일정을 가지고 움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용원 장로님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사로 팀들, 그 다음에 이제 조목사님과 같이 이동하면서, 중요한 좀 만남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장로님들이 탁 팀 돼서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기도해 주시 부탁을 드리고 또 뭐 먼 길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차 적응도 할 수 없이 이 일을 또 인도받기 때문에 좀 기도를 더불어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제 하는 이제 교회다 보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큰 말씀을 받고 큰 믿음을 드리다 보니까 그 이제 굉장히 큰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막상 개인의 신방을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누굴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전부 다 뭔가가 이렇게 부실부실한 모습인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해요. 아니, 어마어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믿음을 드리고 있는데 뭐 정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믿어온 연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그것이 이제 뭐 종교 생활이든 뭐 어떤 생활이든 간에 살아온 예를 들면 돈 내고 4년 동안 성악가를 가면요 그 목소리가 멋져져요. 제 옆에 있던 뭐 최 뭐라는 그 성악가가 있었는데 뭘 노래를 부르면 늘 삑사리가 나갖고 1학년 때 웃었어요. 제가 4학년 때 걔가 그걸 찬양을 하는데요 제 앞에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소름 끼쳐갖고 목소리가 이렇게 강의실에서 하는데 이게 지교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데요. 아주 뭐 그냥 깜짝 놀래. 4년 동안 그렇게 그냥 이게 늘더라고 보니까. 근데 10수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왜 이렇게 기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왜 이렇게 빈 구멍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교육의 부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지금처럼 좀 집중력 있게 싸우지 못했구나.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와 똑같죠. 제가 장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교적. 몇 급인지 아십니까? 18급이 입문인데요. 17급이에요. 웃으시네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늘지가 않아. 어떤 사람 보니까 12,000판을 뒀는데 18급이에요. 저와 똑같은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장기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믿음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 들어서 우리 새벽마다 로마서를 한번 쫙 봤지만 로마서 8장 외우는 것을 실패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17절까지 외웠는데, 어쨌든 또 우리 구역장방에서 계속 떠서 계속 또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딱딱하지만, 좀 기본적인 얘기들을 계속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좀 들려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고 나갈 때, 순간순간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보면서 아, 교회가 참 전쟁 중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근간에 또 드는 생각은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만나본 성도들 몇몇 분들은 든든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또 발견을 했어요. 나름대로 말씀을 대하고 또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또 돌파하고 있는지도 보게 되어지고, 그분들 한 분들 한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느낌은, 아, 이분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에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눈물겹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뭐가 비어있는 구석들은 여전히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전쟁 중에는 환경, 위생, 복지를 잘 신경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겐 전쟁하고 있다는 말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말씀이 뭐 환경과 위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 그 안다고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잠깐 또 말씀을 인도받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아, 목소리 좋네요. 이제 보니까 아침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목소리도 사는 것 같아요. 약도 안 먹었는데 살았네요. 네. 3장 24절입니다. 3장이 요즘에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에는 사건이 안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어떤 사건이 나와 있나요? 뭐 열 가지 재앙,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 홍해 사건 많잖아요. 성막을 세운 사건. 레위기엔 무슨 일이 나왔나요?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계속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명기엔 뭐가 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사건이 안 나와 있어요. 로마서는 사건이 안 나와 있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계속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서 쓸 때는 바울이 젊었을 때요.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해 저주받아 이런 말을 막 해요. 근데 로마서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되게 품격이 있고 뭔가 굉장히 교양과 스펙이 갖춰진 사람이 아주 좋은 글솜씨를 갖고 쓰는 듯 느낌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그만큼 연륜이 찬 샀을 때 그 당시에 가장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던 교회를 향해서 칭찬받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쓰는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특별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쓰는 편인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교회들도 아니에요. 왜? 해석말로 말하면 남의 교회, 남의 교회. 지금 우리 시점 말하면요. 근데 그가 그들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어떤 사실 말하고 있냐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 이 구원을 말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그들에게 쭉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물론 1장부터 16장까지 각 장마다 어떤 주제가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1장은 뭐 이런 거, 2장은 저런 거 이렇게 어떤 주제가 있어 보여요. 그 주제를 쭉 읽다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편지를 쓰게 한 것이 맞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대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수 없는 구절을 구약의 내용을 차용하면서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성경을 위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성경을 우리가 그냥 큐티하는 방식으로 한 줄 읽고 삶에 적용하고 한 줄 읽고 삶에 위로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유익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큰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런데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만 또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함이 없다라면 그것 또한 사실상 많은 손해를 본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말을 할 때 사실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성경을 특별히 다른 성경보다 로마서는 논리적인 글이라서 그냥 꾸준히 읽으면 읽힐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그 행과 행사의 흐르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시적인 그 의미들은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냥 독서력을 가지고 그냥 책을 읽는 그 독서력을 가지고 쭉 읽기만 해도 책 내용이 사실은 파악될 수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홍해 사건이 뭘 의미합니까? 그냥 뭐 애굽에서 해방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걸 세례와 비교하고 있고 그걸 또 다른 의미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홍해라고 그냥 출애굽 구원이라고 보지만 신약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는 것을 볼 때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로마서는 말 그대로 서론, 본론, 결론 써나간 기술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세히 읽기만 해도 그 내용의 크기와 그 내용 바울이 전달하고 했던 그 내용들을 그 위치에 비스듬하게 가서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서 성경에 크게 흐르는 이걸 전제로 하고서 오늘 좀 내용을 좀 적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신칭의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좀 오늘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죠.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되는 뭘 믿어야 됩니까? 예?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꼼꼼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데 이 얘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건 이미 27강, 12강 교재에 가득히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구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던 그 인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왕들과 모든 제사장들과 선자를 통해서 계속 가르쳤던 그 인물, 그 인물이 올 것인데 그 인물이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헬라어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 땅에 탄생한 내용이 사복음서 초반에 있어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사복음서 초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도 사복음서 말면 나와 있고 요한복음 첫 장 혹은 사복음서 한두 장 책에서는 끝부분에 승천이 나와 있고 모든 성경의 주요 오심의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믿음이에요. 전통적인 믿음이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어야 할 내용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은 오해 소지가 있어요. 개인 따라서 믿음이 다를 거 아니에요.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예배 좀 많이 드리면 믿음이 깊어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믿음이 커지가 않고 그럼 구원이 커지가 않고 그럴 수 없죠. 성경의 복음이 오히려 커질 때 믿음은 거기에 이어서 따라오게 되는 것들이죠. 성경의 복음이 커지지 않고 계속 믿음을 키우려고 애를 쓰면 나중에는 한계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다고 선포했나요? 의롭다라고 의롭다고 선포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한 것이지 의롭다라고 평가한 게 아니에요. 평가해보니까 의로운 거야. 오케이 한 게 아니라 원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의로우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실무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실무로 오셔가지고 실제 구원의 길을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갖고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구원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백성 원죄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빠져 있는 하나가 단절되어 있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또 사망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진노를 반드시 베풀어야 되는데 진노를 해야 되는데 진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이것은 뭐에 근거하냐면 구약을 보게 되면요. 구약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구약에 제사할 때 뭘 드렸나요? 동물을 드렸어요. 동물. 동물을 어디서 드렸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은자, 시은소라고 속죄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건 언약궤 위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언약궤 위고 여기 천사가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두 분입니까? 날개를 이렇게 여섯 개인가 달고서 이렇게 하나는 눈을 가리고 하나는 날고 이렇게 모양을 형상하시죠. 이렇게 여기다가 피를 쭉 부면은 피가 우회를 쑥 덮는 거예요. 이 행위를 누가 했나요? 동물을 죽여서, 그렇죠? 죽여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일을 직접 한 다음에 이 날은 종교력으로 7월 1일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서 백성들 대표해서 대신해서 동물을 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어 9장 22절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구약의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흐르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거기다가 붓고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걸어 나오면 백성들이 그때 환호를 부르는 거예요. 죄가 잘 졌다! 아멘! 그러는 거죠. 동물의 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제사 문화예요.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동물의 피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그 피로 속죄되었음이 이게 동물의 죽음이지만 백성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전가의 전가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네? 소에 어떻게 읽어야 돼? 전가? 전가. 잘 모르겠는데 뭐 전가나 전가나 이게 전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의 죽음이 그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음이 이게 전가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1년 동안 죄를 깨끗이 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의 죽음의 피의 효력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이에요, 1년. 이 제사를 매년 드린 거예요. 매년.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 속전집을 대신 죄를 지신 거예요.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알기 쉬운 방법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전통 방법의 똑같은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율법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성소라는 표현을 하기 어렵지만 그런 표현을 한 데가 별로 없어. 근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는 효력이 1년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대속, 대신 그분이 속하신 거예요. 동물이 죽은 거지 백성들의 상태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맞다라면 신약에서도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내가 온전치가 않아. 내가 나를 봐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양심을 걸고 양심의 가치가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 앞에 서기에 충분치 않고 완전 부패했고 그리고 전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구약엔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동물 대신 자기의 동물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그분이 손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효력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멘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원래 의로우신 의라는 얘기는 율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사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성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인 거예요. 계약 쌍방간에 그 계약을 지키고자 하는 애씀, 노력, 그것이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그분이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잊지 않으시고 길을 참으시면서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 성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짚어볼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까 우리 힘내셨던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주로 많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오잖아요. 말씀을 잘 보세요. 다 이루었다는 말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는 다른 말이에요, 아예. 모든 문제 해결자는 내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내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선포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대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300가지라는 예언 그 메시아가 와서 해결될 그 모든 계획들을 십자가 위에서 피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는 때가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다 순종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인데 이거를 툭 끌어당겨서 모든 문제 해결자. 너무 결국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은 먼저 의미를 생각할 부분들을 간과하고 내 중심의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뭔가가 먼저 과하게 나간 거죠.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우리를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다 이루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보호를 받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말이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저 로마서 이야기는 우리의 의의를 말할 때 윤리적인 의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의가 아니라 동물의 죽음이 너한테 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보세요. 죄의 삭스 뭡니까? 사망에 우린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원래는 죄인이면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진노가 죄 진 사람들한테는 항상 진노가 있어요. 이 공의 하나님이니까. 이 진노를 잠재운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향한 거예요? 다 이뤘다는 말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었어요. 그 언약을 순종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진노가 와야 되는데 그 진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혈의 피로 이게 사액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이지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갈등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린 딱 끼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권고하다는 의미가 어떤 표현이라고요? 빨래를 짤 때 하나는 밖에서 안쪽으로 하나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계속 조이면 뭐예요? 이게 권고한 거예요. 그 상태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의롭다고 칭함받았고 여기다가서 여기고 있지만 간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 마음에 채는 그 양심의 가책과 그 정죄함과 그 부족함과 그 죄스러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문제를 해결, 아들까지 주면서 아끼지 않고 주면서 그 일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 로마서의 표현인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왜 담대히 나갈 수 있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받을 진노를 모두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참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그들을 똑같이 이 의가 전가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게. 이 부분들이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 몇 장을 통해서 이 내용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정 안 한다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오해 소지가 있어요. 꼭 그 말과 똑같죠. 한 번 해병은 비슷한 게 있는데 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그러한 것이요. 물론 이 말은 방임하게 산다랄지 방종함을 산다는 말을 전제한 얘기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싸움 속에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이잖아요. 모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실 자를 영화롭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실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어려움 올 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뭘 봐야,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라는 이 모양 이권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너무나 형편없고 죽어 마땅하고 지역에 몇 번 가도 될까 말까 그런 존재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감사함으로 은혜로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 의롭다고 판단하고 평가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냥 이것이 로마서에 가득히 나와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끗 차이로 확 달라져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저희는 제한 속죄를 생각하고 있어요. 제한 속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은 온 인류를 위하면 좋겠어요. 그럼 많이 헷갈려져요. 왜냐하면 가룟유다의 죽음 어떻게 봐야 되지?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긴 받는데 자사 선택한 거니까 좀 낮은 등급의 구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을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가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노크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왜?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주 앞에 나올 자인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근데 제한 속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존댓말 필요 없습니다. 왜? 구원받을 것이니까. 이렇게 확 달라져 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뭐 속량이란 말이 있는데 뭐 속죄, 뭐 구속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 다른 말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속량하다가 말할 수 있고 또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롭다 구원이 뭐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있을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에 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사도 바울은 방향을 잡고 있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7장 말씀 보겠습니다. 7장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강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죽겠습니다. 그 얘기야. 그러면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뭔가가 제 생각에 뭔가 이런 죄인 고백했을 때 어떤 과정에서 회개하는 모습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곧장 8장으로 휙 넘어가 버려요. 계속 묻는 말이 뭐냐면 누가 정죄할 수 있고 누가 이거를 대적할 수 있고 누가 이 사랑을 끌을 수 있냐라고 말씀을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라는 수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사망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그 말로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포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고 그 선포를 무력할 수 없습니다. 내 모습 보니까 그 선포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뭐냐?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음을 믿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은혜에 기초한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받은 그 구원, 구원받은 자에게 외적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방식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믿음을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돼요. 믿음을 키운다는 말이 우리 흔히 쓰고 있지만 뭐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는 복음이 커져야 되는 것이고 실제는 그 은혜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계속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이 뭐냐면 주저앉거나 엎어지거나 정죄를 당하거나 대적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고 너무 염치가 없지만 그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또 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또 나가고 그 영광스러움 앞에 또 붙잡히고 그를 찬양하고 그 앞에 또 이끌려지고 또 인도받기를 원하고 또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믿음을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믿음을 계속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나는 말도 안 되는데 구원 못 받은 모습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평가해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무작정인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해가지고 결과면 내가 믿겠는데 내가 행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도 없고 뭔가가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확 다운이 되어지면 있던 구원까지도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가운데 당대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겠냔 말이죠. 당대 세계 복음화는 성경 저 구석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당대 세계 복음화, 당대 세계 복음화는 말은 없어요. 말은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 모든 성도가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재림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이 누굴까요? 뭐 사도들, 열두 제자, 사도들이라고 말합시다. 보세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를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며칠 안 지나 배반을 해요.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가라 고백이래요. 거짓 고백이에요. 네? 진짜 고백인데 배반할 수 있나요? 예수님 팔아먹고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게 오케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짓는 죄들도 어떤 면에서는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생각일 수 있고 실제 베드로의 그 고백 뒤에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도망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바요나 시모나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묻잖아요. 저 같으면요. 그냥 목침 한 방에 예를 들면 그냥 그 니킥 한 세 방은 때려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고 묻는 물음 앞에서 뻔뻔하게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기가 기록한 거잖아요. 사실은 앞에 나왔는 요한복음 모든 내용들이 안 믿는다는 내용이에요. 가는 혼인잔치, 안 믿는다. 병자, 안 믿는다. 오병이어, 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의 마지막 안 믿는다의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의 부인이에요. 3년 반 따라다녀놓고 할 말이 있지.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는 걸 봤고 사마리아 지역이 바뀌는 걸 봤고 오병이어를 옆에서 봤고 나사로 사건을 옆에서 봤고 38년 된 병자가 낫는 걸 본 곳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뿐이겠습니까만은. 근데 그들이 실제 그것을 봤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 상태 예수님이 들어가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전에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구약을 쭉 풀어서 말씀하잖아요. 도마가 손을 넣어보려고 그랬고 그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 말씀 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열두 제자가 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본 거냐면 십자가 죽으실 때도 몰랐던 그분이 부활했을 때도 몰랐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성천하는 장면을 보고 그들의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내용에 승천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눈들은 확 바뀐 거예요.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때부터는 온다고 말을 했으니까 내일 오실까 내일 모레 오실까 살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강력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려고 믿지만 믿읍스라고 믿지만 그들은 그걸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본 것처럼 확연하게 다가와야 돼요. 복음이 내게 본 것처럼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 개인이 아무리 믿음을 키워도 그 믿음 가지고 본 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인 우리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크게 보여야 돼요. 뭐 목사님 그때 그런 말 했잖아요. 복음이 크게 보여야 된다. 무슨 말인가? 라고 했는데 묵상하다가 아 그렇겠구나 하고 툭 동의가 되는 거였죠.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9,990가지 지켜도 한가족이면 다 어겨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의인이 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저 죽음이 내가 저기서 함께 죽었구나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는 사라졌습니다. 구원을 선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선포하러 왔다면 아직까지 미궁이에요. 그분이 직접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율법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동물 잡아서 죽는 이 제도처럼 똑같이 그 길대로 율법대로 죽으신 거예요. 정하신 대로 율법에 딱 맞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그 율법들을 지킬 수도 없지만 그렇죠? 그 의가 우리가 전가됐기 때문에 전가된 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의인으로 평가된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선포된 것밖에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포함한 많은 연약한 부분들, 많은 문제들, 적지 않은 문제로 상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이는 것은 유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 가운데로 계속 달려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경주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포이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진 거야. 그렇죠? 우리가 따낸 게 아니야. 그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그분의 그 구속과 대속과 그 의롭게 하신 그것이 확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덮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냐?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얻어낸 게 아니라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믿음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은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부름받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베드로처럼 엎어지고 문제가 있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면 다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믿음 가운데 도대체 믿음을 드리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 자신을 보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구원을 달아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거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요. 구원은 너무너무 큰 것이에요. 너무 부족하고 구원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해서 너무 염치없고 너무 민망하지만 그 가운데 계속 뛰어나가고 뛰어나가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가 되셔서 그분께 담대 나갈 수 있는 길을 내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감히 갈 수 없는 길인데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길을 내신 거예요. 그 길로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식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너무 양심적이어서 자신의 문제가 좀 너무 힘들어한다. 그 순간에 믿음을 드리라니까요. 주 앞에. 믿음을 드리고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까미 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게 없으면 아닙니다. 아무런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예요. 완전한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아시죠? 죽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냔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그들에게 찾을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거기에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려놓고 그들에게 이걸 믿으라고 말하고 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믿어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정말로 계시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정말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육으로 이거를 각인시킬 수 있고 교육으로 이거를 체질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육기간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 중간에서 수종을 들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내 음성을 통해서 또 내가 은혜 받은 그 간증들을 통해서 전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걸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을 내고 뭘 한다고 아무리 활동을 잘 짠다고 해서 이것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우린 구원 앞에서 무력한 존재입니다. 구원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능력이 우리 거가 된 거예요. 전가 된 거고 그렇게 여기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여겨. 이 작은 말 같지만 신학교에서 크게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도 사실상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 가운데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인정하고 속죄되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방향일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맞지만 연약한 것이 맞지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앞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머리를 들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겨우겨우 지쳐서 피곤하다가 어떻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마귀가 턱이 맞아갖고 마귀가 실신된 거예요. 그 상태가 아닙니다. 감히 설 수도 없는 존재예요.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유림하고 싸움도 그렇겠지만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마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하지만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무로 의로울 곳이 없는데 우리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나 양심의 가책이 많고 대적을 당하고 정죄당하기에 충분하지만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드립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너무 납득이 안 되지만 그걸 믿어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